제5장 아들의 순복.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께서 순복을 창시하셨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임을 말해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영광이 있었는데 이 영광이 또한 아들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고 같은 능력을 가졌으며 함께 계시며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인격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분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본성에 있어서의 분별이 아니라 일종의 신격 안에서의 안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취한다는 것은 강제로 취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은 강제로 취하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것은 추가된 것이나 주제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와 8절부터 11절까지는 각각 개별적인 단락입니다. 앞단락은 자기를 비어 곧 자신을 비웠다고 말하며 뒤단락은 자기를 낮추고 곧 자신을 낮추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두 번의 낮추심, 곧 신성 안에서 자신을 비우심과 인성 안에서 자신을 낮추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신성 안에 있는 영광과 능력과 지위와 형상을 다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평범한 세상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은 자원하여 신격 안에서 아들이 되실 것을 선택하셨고 아버지의 권위에 순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시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위치는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것입니다. 신격 안에는 완전한 조화와 동등함이 있지만 아버지는 머리가 되시고 아들은 순복의 위치로 기꺼이 안배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대표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순복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순복은 간단합니다. 다만 겸손하기만 하면 순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순복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순복은 천지의 창조보다 더욱 어렵습니다. 순복하기 위하여 그분은 신성의 모든 영광과 능력, 지위, 형상을 비워야 하셨고 또한 종의 형체를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순복의 조건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순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창시한 것입니다. 본래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한 면에서 권위를 버리셨고 또 한 면에서는 순복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종이 되시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한 자기를 낮추어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신격 안에 있는 순종은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죽음은 고통의 죽음이자 수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는 또한 순복으로 충만함. 본래 신격 안에서는 순복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순복을 창시하셨으므로 아버지는 신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권위와 순복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서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순복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권위와 순복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께 순복의 원칙이 있으므로 순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충만된 사람은 또한 순복으로 충만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왜 순복해야 하는가? 혹은 나도 형제요, 당신도 형제일진데 왜 내가 당신에게 순복해야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사실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이렇게 질문할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고 그분 안에는 그러한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완전한 권위이듯이 그리스도의 순복 또한 완전한 순복을 대표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권위를 안다고 생각하나 순복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주님께서 신성한 형체에서 나오는 길과 돌아가는 길. 주님은 그분의 신성의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어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은 신격 안에서 자신을 비우신 이후의 일입니다. 주 예수의 신격은 그분의 어떠하심에 근거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본래 그분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 되시는 위치에 도달한 것은 그분이 행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그분이 순복의 원칙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 신성한 형체를 제쳐두셨고 그 결과 하늘로 높여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된 위치를 선사하셨습니다. 주 예수는 그분 자신에 근거하면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업적에 근거하면 주이십니다. 주님의 주된 위치는 본래 신격 안에는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이 단락은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가장 변론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지만 또한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서서 이 구절들을 보아야 합니다. 당시 하나님은 신격의 회의에서 우주를 창조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 계획 안에서 신격 사이에는 아버지를 권위의 대표로 하는 것을 서로 찬성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권위만 있고 순복이 없다면 권위가 세워질 수 없고 또 권위는 독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서 순복을 찾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두 가지 생물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종류의 생물은 천사, 영이고 둘째 종류의 생물은 사람, 혼입니다. 하나님의 예지에 따라 그분은 천사의 배역과 사람의 실패로 하나님의 권위가 천사와 아담의 자손에게서 세워질 수 없음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신격 안에서 권위를 세우기 위한 화합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분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어느 날 아들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를 비어 권위에 순복하는 대표로서 피조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배역한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조물이 순복해야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범죄하고 배역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오직 사람의 순복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모든 면에서 한 피조물과 똑같이 되신 이유입니다. 주님의 출생은 곧 하나님의 나오심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편에서 권위가 되지 않으시고 사람 편에 오셔서 종이 되시는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일단 하나님의 형체에서 나오시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체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에게 위험한 문제였습니다. 그분이 순복하지 않으셨다면 아들의 위치에서 신성의 신성한 형체를 다시 요구하실 수 있었을 뿐 순복의 원칙은 영원히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성한 형체에서 나오신 후에 그분에게는 다시 신성한 형체로 돌아가실 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합당한 사람이 되어 배역의 흔적을 갖지 않고 절대적이고 보류함 없이 순복하며 한 걸음씩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되돌아오게 하시고 그분을 주로서 세우시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일 종이 되는 것이 그분에게 너무 어렵고 육신의 약함과 제한이 그분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께서 순복할 수 없었다면 그분이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격의 권위와 영광을 사용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길을 버리시고 기꺼이 순복하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첫 번째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스스로 비우셨으므로 스스로 자기를 다시 채울 수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앞뒤가 모순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비우시고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순종의 길 이외의 길로는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위치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여정을 마치신 후에 돌아갈 수 있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완전하고 단순하게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계속되는 고난을 아무런 저항과 거역 없이 절대적으로 순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높여 신격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만 전에 비운 것을 다시 채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신격 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가 되시어 다시 신격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귀한 것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그와 같으신 이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단지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며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주이십니다. 그분의 주되심은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도달하신 것에 관하여 말해줍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은 그분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후 신격에 의해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람으로서 높여짐을 통하여 돌아가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순복의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배역의 흔적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권위에 온전히 순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 예수는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되어 순복함으로 하나님에 의해 위로 들리우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이같이 비밀스러운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신성한 형태와 결별하신 후 이미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다만 신성한 형태로 돌아갈 수 없으셨습니다. 그분 안에 불순종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인성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높이 들리울 수 있었습니다. 나오심은 영광을 내려놓는 것이고 돌아가심은 다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길을 가야 하며 그분의 순복의 원칙을 우리의 원칙으로 삼아 서로에게 순복하고 서로에게서 순복을 배워야 합니다. 이 원칙을 아는 사람은 배역보다 더 흉악한 죄가 없고 순복보다 더 기묘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순복의 원칙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주님과 같이 순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배역이 있을 때는 곧 사탄의 원칙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우심.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분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고 고난은 그분에게 순종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고도 순종할 수 있을 때 참된 순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용성은 고난을 받았는가에 있지 않고 고난으로 인해 순종을 배웠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유용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 사람에게는 항상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의 길은 고난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안락을 탐하고 누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 중에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순종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올 뿐 아니라 또한 순복을 가져옵니다. 만일 사람이 기쁨만을 위한다면 그가 얻은 것은 풍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순복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성질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주 예수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복하기를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끝까지 순복하신 주님께서 순복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만지기만 한다면 순복은 아주 용이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도 쉽게 깨닫게 됩니다.